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3월 15일부터 17일에 걸쳐 방일하여 기시다 외무대신과 회담함과 동시에 아베 총리 대신을 접견하였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일은 국무장관으로서 최초의 아시아 국가 방문이며 2월의 일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다져나가며 북조선 정세를 포함한 재반 문제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일미 동맹 강화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일본 방문에 이어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 및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3월 16일에 이루어진 기시다 외무대신과의 일미 외상회담의 개요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기시다 대신은 최초의 아시아 방문국으로서 일본을 선택한 것은 미국의 일본, 일미 동맹 중시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며 높게 평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틸러슨 장관은 국무장관으로서 첫 번째 아시아 국가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하였습니다. 양국은 2월의 일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다지며 일미 간의 구체적인 협력을 한층 더 진행하는 것에 확인하였습니다. 양국은 북조선의 핵 미사일 개발은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일미한이 연계하며 북조선에 대해 도발 행동을 자제하며 안보리 결의 등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을 확인하며 중국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안보를 포함하여 일미 및 일미한의 협력 진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대북조선 정책의 재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시다 대신은 일본으로서의 생각을 전하며 양국은 정책의 조정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연계를 깊게 하며 일미 양국이 일치하는 입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대신은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일미 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시다 외무대신과의 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아베 총리의 접견에는 대북조선 정책에 관계된 일미 간의 전략, 목표 공유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일치하는 동시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미는 계속해서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20일 기시다 외무대신 및 이나다 방위대신은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상 및 쇼이그 국방상과 일러 외무, 방위, 강요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일러 협의는 2013년 11월 이래로 두 번째이며 양국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이며 다음에는 러시아에서 개최할 것에 일치하였습니다. 협의 가운데에 북조선 정세에 대해서는 북조선에 의한 추가적인 도발 행동의 자제와 안보리 결의 등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할 것에 일치하며 유엔의 장을 포함하여 긴밀히 연계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북조선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일러 간에 솔직히 대화하며 협력해 나갈 것에 일치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우편국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꽃이 피는 4월이 왔네요. 일본에서는 4월은 아름다운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도 더욱 잘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우편국에 대하여 북조선의 우편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일본의 우편국은 1871년 4월에 창업되어 초기에는 우편관공서라고 불러왔고 그 후에 우편국으로 개칭했으며 1877년에 만국우편연합에 가맹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우편국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2007년에 민영화되어 일본 우정그룹이 발족되었고 현재는 일본 우편주식회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편국과 북조선의 우편국은 이름은 같지만 역할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우편국은 주로 편지, 전화, 전보, 소포, 신문 배달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우편국은 편지, 소포 배달뿐만 아니라 조금 송금, 현금 결제, 은행, 보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외국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 일본 최대의 우편국인 도쿄 주앙 우편국을 찾았습니다. 1931년에 건설된 주앙 우편국은 이전에 이 방송을 통하여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도쿄역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변의 현대적인 초고층 건물들과는 대조되게 독특하고 고전적인 건물의 주앙 우편국과 도쿄역은 외형만 보아도 오랜 역사를 가진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앙 우편국의 주변은 도쿄역뿐만 아니라 대형 상점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앙 우편국 안에 전시되어 있는 건설 당시의 사진들과 옛날의 국장실 등의 사적을 보고 사적물이 적은 북조선과는 다르게 일본은 역사를 귀중히 보존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오늘에도 옛날이나 다름없이 우편국은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조선에 살고 있을 때에는 우편국을 잘 이용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저금과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요금의 지불, 외국으로 소포를 보내는 등 우편국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편국에서 우편물이 도착할 때는 우편물이 출하되었다는 소식으로부터 운송 상황, 도착 예정 시간까지 손전화와 메일로 자세한 소식을 알려주는 체계가 있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에는 일정한 요금을 지불만 하면 빨리 보낼 수가 있는 속달 우편 제도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대체로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우편물을 도착하게 해줍니다. 저는 일본의 우편체계를 이용할 때마다 북조선의 우편체계 상황을 돌이켜보곤 합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저는 북조선에서 우편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우편국의 역사에 대하여 소설한 책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일본에 와서야 조선 반도의 우편국 역사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우편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조선 반도의 개항지였던 인천에서 1884년 일본인에 의하여 우편국이 설치되었고 그 후 1900년 1월에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청사 여러분, 북조선의 우편물은 대체로 열차 수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열차가 정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우편물이 도착이 늦어지는 것이 보통으로 되고 있지요. 제가 북조선에서 살고 있을 때에 있은 일입니다. 저의 친구의 고향은 북조선의 최북단이었는데 그의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는 편지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그에게 도착하여 그는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희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바래어 드릴 수 없었던 것이 한으로 남았다고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저는 우편국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북조선에 있는 친지들과만 자유롭게 소통할 수가 없어 우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북조선의 우편물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조선도 하루빨리 선진적인 우편국의 체계를 받아들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우편국을 북조선의 우편국 현실과 비교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3일 북조선 외무성의 미국 비판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말에 북조선 외무성은 연속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좀 트럼프 정권에 미국 자체에 대해서 비방, 비난을 좀 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좀 3월 28일 날에 램손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좀 답변을 좀 하는 이런 답변 형식으로서 막 거기서 미국 의회 상원에 있는 베토 크루즈 상원 의원, 공화당 의원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북조선으로 좀 다시 한번 대로 지원 국가로서 지명하러 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 법안으로 좀 제지를 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 외무성 대변인으로서 또 하나 공화당의 너무 실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마케인 상원 의원이 최근에 좀 마스코미의 좀 인터뷰를 통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 좀 비판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물론 반발을 하고 이런 그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을 좀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외무성 대변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3월 29일 날에도 같은 그 외무성 대변인 답변을 한 것은 나오고 거기서는 미국을 좀 비롯한 그 국제사회는 그 북조선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좀 다시 한번 좀 강한 것에 대해서 뭐 강하게 반발, 좀 비판, 비난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좀 3월 29일 날에는 외무성 대변인은 그 담화를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미국이 미항 합동군사 연습을 좀 통해서 북조선의 스네브 제거를 위한 잠수 작전 그런 거 좀 진행되고 그리고 북조선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으로 좀 하는 작전을 좀 기초로서 하는 훈련을 좀 계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반발하고 비난을 좀 했었습니다. 이른바 같이 요사이 북조선의 대미 자세라는 것을 좀 보면은 역시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 비방, 비난을 한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본다면 그래서는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협상을 좀 원하는 협상을 좀 기대하는 이러한 자세도 시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요한 것은 3월 18일 날에 노동신문에 좀 나왔던 관철수라는 사람이 썼던 논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비판하는 그런 목적으로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논변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미국의 대북조선 존재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대조선 적대 존재이다. 좀 단정하고 너무 강하게 좀 비난을 좀 했었던 그런 이러한 좀 내용의 논평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논평 안에 좀 미국과 협상을 좀 원하는 것으로 좀 시사하는 그런 언급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 작성자들이 지난 조미 대결을 좀 돌이켜보고 표준으로 좀 자주로 한다면은 우리 조선과 외교적 협상이 가능할지 모른다. 이러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간접적이라도 하더라도 역시 미국과 협상을 좀 원하고 있는 북조선의 좀 자세라는 것은 교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조선이 미국과 역시 협상 교섭을 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좀 하면서 이런 것은 실용하도록 하는가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자격을 하고 도발을 하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트럼프 정권과 협상을 좀 실현하도록 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줘야 되는데 역시 4월 달에 ICBM 대륙광 탄도미사일을 한 것은 발사 시험을 할까 말까 한다면 북조선이 만약에 그런 것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완전히 오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막 그게 돼서 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의 히트곡 이노우의 요스이, 오쿠타 타미오의 아리가또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우의 요스이, 오쿠타 타미오의 아리가또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